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애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내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인생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생애적인 변화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완고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만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살아온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자기를 버린 이유가 나 같은 죄인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내 그는 무너지게 되고, 깊은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며 애통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감추고 가리지 않고 그런 척 가식과 위선의 장막이 모두 걷어질 때 그 초라한 자신의 실존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될 때 그 자신이 무너져 버렸음을 바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눈물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견고한 자아와 자만이 무너지게 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가 느끼는 깊은 슬픔을 통곡하고 오열하면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렇게 깊은 슬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하게 절대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잠시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황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은연 중에 자신이 드러나는 교만이 나타났을 때 그는 즉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삶을 끊임없이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아기들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모두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로 이 세상에서 출발한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랬던 존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단히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살아가는데 길들여진 존재가 되어가면서 결국 울음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내가 약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울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국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고 내 자신 또한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인간은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인간다운 정직한 모습은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던져버린 자들만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슬퍼하고 애통함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숨기고 감추려는 사람일수록에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는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쁨과 환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의 영원한 기쁨과 희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대로 깊은 애통의 계곡을 지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고 내 안에 어떤 의도, 선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면 거듭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그토록 가벼운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우리의 쾌락과 안위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유람하듯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결국 경건한 그리스도인 안에 여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정서를 가슴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그들의 인생을 지나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애통하고 있는 자들은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펜툰테스,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애통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심을 통해서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후로 평생토록 계속해서 울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다라는 동사의 원형 펜테오, 죄로 인한 깊은 자책이나 혹은 큰 재앙으로 인한 애통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의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단어, 이 애통하다, 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냥 잠깐 슬프고 많은, 그 기분이 불쾌해지고 많은 그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잃었을 때에 느끼는 그 정도의 슬픔, 큰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린 이후에 느끼는 그 비통함,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거듭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 정서가 성령과 이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성에 빛을 밝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죄와 싸울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은 깊은 슬픔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에서 그 다음으로 넘치는 환희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애통함이 깃들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슬퍼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울음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또다시 통곡하게 되는 거죠. 울면서 첫 번째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두 번째 중생하게 될 때 깊은 슬픔과 통곡 속에서 두 번째의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애통함이 없는 구원은 거짓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이후로 난 한 번도 애통해 본 적이 없다.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종류의 애통의 이유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 애통함은 우리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거룩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인들도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과 통곡의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듭되는 실패, 좌절, 시련, 관계의 깨어짐, 뜻밖의 재해와 재난을 당함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로 인한 슬픔, 자기가 도전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으로 인한 괴로움,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한부 선고나 사별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이 자연인들이 느끼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비애와 애통은 오롯이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으로 인한 애통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당할 때 그 슬픔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시간에 기대어서 점점 그 슬픔의 감정이 세월 속에 희석되어 가고 잊혀져 가는 것으로 슬픔을 극복할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억의 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음으로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슬펐던 기억을 그저 잊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당하는 가난이나 어떤 질병, 핍박이나 악을 행하는 이들의 억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통은 나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생겨나게 되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거룩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종류의 슬픔이 깊이 우리 영혼에 깃들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신자 안에 깃들게 된 애통하는 감정은 이후로 더 깊이 진리를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수록 확대되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영혼의 상태와 은혜의 상태에 따라서 더 깊이 생생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슬퍼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주님의 교훈, 이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겐 절대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슬퍼해야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만큼의 깊은 슬픔이 언제나 우리 영혼에 깊이 배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룩한 슬픔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라야 복된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종류의 쾌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옵니다. 왜? 한국을 맛보려고. 자기들이 생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한국은 골목마다 넘쳐나니까 한국을 맛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뇌는 도파민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고요와 침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 아니면 듣고 있어야 되고 듣고 있지 아니면 보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보든지 듣든지 먹든지 동시에 이걸 다 하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재미와 오락거리들을 찾아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애통, 슬픔, 거룩한 근심 따위는 던져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모두 잊어버린 채로 지금을 그저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도 깊은 슬픔을 거룩한 비통함을 그 영혼에 가진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깊이 비통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아프게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온 지난 모든 날들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된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수록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내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오늘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깊은 슬픔의 정서와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신 감추어지지 않는 증거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통곡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기 연민 때문에 울기는 했어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오열하게 되는 생애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영혼이 상한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감출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난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중생과 회심으로 인한 감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이 마음에 밀려오게 되고 그 아픔은 이내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토록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는지 그 숭고하신 죽음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의 정서가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때문에 슬퍼했다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왜 나 같은 자를 예수께서 그토록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부피와 넓이, 그 깊이 앞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객관적이고 공적인 무덤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아주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감동케 하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죄인이 느끼는 감정은 아우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이 역설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만 오면 울고 찬송만 부르면 울고 기도만 하면 울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체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내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비통함은 중생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거룩한 슬픔의 농도가 짙어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중생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애통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깊이 그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경건한 신자는 그렇게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슬픔으로 자신의 이 같은 전적인 무능과 타락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비통한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는데 사도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순과 그리고 전적인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들보에 언제나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과 나태함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언제나 자기의 작은 죄를 크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의 작은 게으름조차도 중대한 죄악으로 간주하지만 은혜 밖에서 그 영혼이 메마르고 굳어있을수록 큰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 안에 품게 되는 또 다른 애통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고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서 신자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 신학 공부를 하던 때 하나님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데 화려한 네온사인 조명 아래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왜 사람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일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차를 옆에 길 옆에다 세우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렇게 비통한 마음은 종종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저의 마음에 큰 슬픔의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신자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을 훼손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없는 마음에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42편 3절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신자는 그 마음이 깊이 상하는 자들이고 그로 인해 비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내 가족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오늘도 지옥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자의 마음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있어도 가슴 한구석에 슬픔이 울려오는 것이고 좋은 곳을 함께 여행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밀려오고 쇼핑을 하면서 좋은 것을 입고 사고 하면서도 그 마음 한 구석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 눈이 짓무르도록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 가득 고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공법과 정의를 버리고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가슴과 그 가슴 속에 담긴 거룩한 정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고한 영혼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이시켜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지금 슬퍼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슬퍼할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지극히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므로 나는 지금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할 일이 전혀 없지만 지극히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낙을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덤덤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부패, 사회의 현저한 타락과 우상숭배, 대립과 갈등의 오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애통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와 심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부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7절에서 8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경건한 슬픔이 그 영혼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떤 기쁨도 거절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탄식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들입니다. 가족과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서입니다. 깊은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까지 살피게 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더 없는 기쁨과 희락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진노하실 때는 깊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와 그리고 고통당하는 지체들 그리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눌림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진리를 떠나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분통함이 신자들에게 깃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머리와 손등에 굵은 눈물방울들을 떨구면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일 먼저 올라오셔서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극도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주님은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치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타락함을 볼 때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황무하게 될 때 신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의 눈물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눌림과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흥건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애통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슬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슬픔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자기 자신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서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슬퍼하는 것, 이건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깊이 절망에 빠진 슬픔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릇된 애통함입니다. 진실된 회개 없이 그저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비관에 따른 슬픔 또한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슬픔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종류의 슬픔을 복을 받게 되는 애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함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파라클레데 손타이, 미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 위로하다라는 동사의 원형, 파라칼레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 다른 위로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누가 돈을 주든지 뭐 좋은 것을 사주든지 어디 데려가 그런 게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애통하는 거룩한 슬픔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다, 파라칼레오. 이 동사의 뜻은 곁으로 불러 위로하다, 격려하다, 힘을 도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 속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란 뜻이 뭐라고요? 곁으로 불러 위로하다. 곁으로, 내 곁으로 불러오단 말이에요. 이 위로하다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뭐죠?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예요. 곁에 있어주는 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와서 조용히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곁에 앉혀놓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세상에서 힘들지. 내 곁에 와서 위로를 받아라. 내 곁에 와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넘치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궁극의 의미도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자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때를 따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 비난과 조롱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독이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흐느낌으로 그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성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성례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애통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과 긍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약속과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풍성한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깊이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에게는 사주의 은총으로 인한 위로가 반드시 그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그는 참된 위로를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위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통한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유쾌해하면서 마음껏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타인 때문에 교회와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깊은 슬픔에 잠겨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내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흘러 넘치는 눈물로 기도로 애통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주일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교회마다 흘러넘치는 것이고 부요와 평안 속에서 애통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런 오늘의 교회가 위기의 주범이고 원흉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과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과 그 나라에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즐거운 노래 소리들이 그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웃음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가 먹는 모든 맛있는 음식에 모래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낮과 밤은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의 나날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부디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 때문에 애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영혼으로 인해서 그들이 맞이할 미래 때문에 애통하시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를 향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셔야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취한 자들, 천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게 눈물로 애통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하십니다. 어떤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렇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함으로 때로는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아름다운 눈물을 주의 병에다가 그 눈물 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난과 슬픔이 없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하는 마음은 그러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위로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순간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온전한 위로를 구하게 만듭니다. 애통하는 심령 그 자체가 공로가 되거나 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 비통함의 감정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위로를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에서 오는 모든 서러움과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할수록 신자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재의 삶을 통해서만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하는 법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한 세상을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지극히 불완전한 인간의 죄성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비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오직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신자의 궁극의 위로와 환희에 찬 기쁨과 감격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슬픔을 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오늘도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슬픔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집을 장식할 보석이 된다. 이런 유치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애통함을 목사가 유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자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